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의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짓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의 처지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도, 사실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처럼 항상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그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입장, 그 입장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끌고 오는 바리새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럼 여인을 끌고 오는 그 바리새인의 입장이 뭐냐? 그들의 입장이 뭔가 하면은,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런 얘기죠. 죄 지은 여인을 끌고 오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고 벌할 수가 있고 징계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죄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다 도망을 쳤더라, 이것이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였거든요. 이걸 보고 나면은 결국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을 치지를 못하고 다 도망을 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인의 죄만 보고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그 외모와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행동과 같지 아니하다는, 항상 그러한 그 판단 아래에서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죄인의 위치고 나는 의인의 위치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걸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4절도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항상 남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의로 여기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밖에 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나는 저 사람의 행동과 같지 아니하다는, 항상 그러한 그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결론 내렸을 때에는 남게 되는 것은 나는 의로 여기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드러난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이 있는 그 사람만을 죄로 여기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올 때는 아주 당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당당하느냐? 자기들은 가늠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저지른 가늠이라고 하는 그 행동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늠했으니까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나는 가늠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당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내가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늠한 여인을 가늠하지 아니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이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행동에 의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바리새인식으로 하면은 아, 저 여인은 가늠을 했으니까 나쁜 여인이고 저 여인은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착한 여인이다 이런 식의 자꾸 구분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된 바로 이러한 생각 자체가 신자로서 잘못된 것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과 같으면서도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를 못하고 의인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은혜가 넘치는 곳은 바로 죄가 더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죄가 죄로 낱낱이 드러난 그 자리에 바로 은혜가 넘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은혜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세상 복을 얻었을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은혜의 본질이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공평한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세상 복을 얻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결국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도 안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공평치 못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게 하고 평에 살게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이러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몽땅 다 똑같은 그런 생활 수준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뭐 세상 것을 가지고 공평하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생활 형편을 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형편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은혜 자체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형편, 그 좋았을 때에 그걸 은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결국은 잘되면 은혜고 잘못되면 불평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그것으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형편이 좋으면 또 좋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든 좋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의 의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도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도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도 은혜라는 건 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말씀처럼 신자가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사람이 자기의 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두세 번씩 빠진다. 그런 사람 바라볼 때에 주일이면 잘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면 순간 나는 저 사람만 낫다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함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함정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1년에 52주일 한 번도 주일이면 안 빠진 사람이나 한 달이면 두세 번씩 빠진 사람이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잘하고 뭐 어떤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굴레를 벗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산다면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함정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나는 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적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함정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 낫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고 자신의 의가 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 순간은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고 복음의 가장 큰 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점을 조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복음의 적으로 존재하면서 정작 나는 가장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 가늠한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다 똑같이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또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정죄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대로 하면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악하다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것 이게 드러나서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격이 있는 그분이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라면 죄에 대한 율법의 처벌이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의 처벌은 가늠한 죄인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죄를 덮어버린다면 그 율법은 뭐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 진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 받겠다. 율법대로 하면은 죄에 대한 값은 당연히 치러져야 됩니다. 그 값을, 그 죄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죄값은 내가 대신 받아줄 테니까 너는 죄값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진 몸으로지만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우리에게 어떤 먹을 걸 주기 위해서나 또 생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먹을 것을 주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우리 배를 부르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단호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의 것만 풍족하게 주면은 나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집니다. 옛날 그 예전에 누구처럼 카지노에서 뭐 80억의 대박이 터진다거나 또 30억 복권이 당첨되는 그런 일만 나에게 일한다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면은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착각이 뭔가 하면은 많이 주시면 나에게 풍성히 주시면은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몽땅 줘놓고는 그 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고 몽땅 주고서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상상한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어오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을 아실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 청년은 예수님이 그냥 뭐 나를 쫓으라 했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버리라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버릴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채 예수님을 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난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난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다. 이게 다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많이 줬을 때에는 많이 준 그것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주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것은 엄청난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많이 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버릴 수 없는 보물이 되어버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놓치라 그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많이 주고 성공하기만 해주면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뭐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그저 사람마다 다 돈 주고 성공하게 하면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돈을 산더미처럼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가는 권력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자체를 의심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먹지 못한다, 그것이 없다, 먹고 싶다, 불평을 한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내가 보자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불평할 수 있는 요소를 전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들의 믿음에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나님은 정작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셨지만은 결국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나 환경들이나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믿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나쁘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절실해지고 힘든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풍요로운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편하다는 이것이 신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한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살아가면서 이 편한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한 분만의 일로 끝났으면, 이런 바람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이나 해주고 그저 그것을 높여주고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에게 고난은 없었으면,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풍요롭게 끝없게 만들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절대로 좋게 하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뭐 생활에 필요한 좋은 것 풍족하게 만들어준 그것이 믿음이 영향을 준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서 잘 믿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돈보다도 또 출세보다도 더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귀한 피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그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귀한 은혜가 무가치한 것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 또 내 행동을 기준해가지고 남을 무시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감사만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며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 성경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멸망당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런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망하는 징조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세상이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필요한 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게 필요한 돈, 그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히 살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너희는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사고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고, 먹고 마셔도 왜 우리는 예수님 피가 없으면 안 되는가,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데 나는 예수의 피가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많이 혼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있다고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 충성과 내 열심이 정작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심적으로 죽이는 게 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 일에 열심이라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봉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무조건 잘못된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 했으면 교회 일, 주의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면 다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남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여김으로써 그것을 남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금식기도 안 하느냐? 같이 금식기도 하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복받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서 남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은 은혜 안에 내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금식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주일 빠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린 자꾸 내가 하는 행동을 기준해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정죄한다,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일에 빠졌다, 성경 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걸 두고서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 속에 나의 은혜가 있느냐 이걸 물으실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성도의 모임이 있는 주일에 빠지는 그 이유가 과연 네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고 온유와 절제로 참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정죄함 받지 않고 산 사람이다, 항상 이걸 잊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겠다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놓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지라도 그것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은혜의 열매가 맺혔달지라도 그것은 내가 맺은 것이 아니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내 자신이 그 여인이 되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심으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깊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인했다, 뭐 도둑질했다 이런 죄에 대한 감각 말고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런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다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감사와 기쁨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기준돼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신자로서 그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서로서로 만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보여질 수 있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죄인들인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린 너무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에도 내간의 행동을 기준해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잘못 때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예수님의 그 은총 아래 놓여있으면서 주의 피로 용서받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하던 백성임을 깊이 알고서 우리 모든 성도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